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이런 제목으로 3원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 앞에 바른 길이나 그곳의 끝에 죽음의 길들이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혜의 잠언은 인간의 어리석음과 무지에 대해서 계속 이것을 거듭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이러한 초라한 실존을 깨닫고 발견함으로 언제나 완전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의 말씀을 우리가 찾고 사랑해야 함의 이 당위를 강조하기 위함이죠. 우리의 모든 사고와 판단과 결정은 결코 내 자신의 근거에서는 안 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 근거를 두어야 됨을 성경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항상 옳다고 여기는 많은 길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올바르지 않은 길인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그릇된 판단과 결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되고 그것으로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 길의 끝에는 죽음이, 멸망이, 더 나아가서 영생이 이르지 못하는 두려운 결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것을 힘주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언제든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판단함에 있어서 어리석은 자신의 생각이나 마음과 감정에 치우치거나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그 진리의 가르침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지혜로운 길이고 모든 비극적인 파국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는 길이 옳은지 그른지를 쉬 판단하지 못합니다. 항상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 아하 그것이 옳았구나, 아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될 뿐이죠. 우리는 전적으로 무지하고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항상 우리 자신을 가장 먼저 위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깊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 않으면 가장 이기적인 결정을 내리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이 언제나 틀리지 않다 이렇게 여기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 맞다고 생각하고 고집스럽게 그 길을 결국 가다가는 낭패를 당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존 번연의 철로 역정을 보십시오. 천상까지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의 생각과 고집에 경도되어서 누구의 말도 듣지 않으면서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옳은 길을 고집하면서 결국 그릇된 길로 행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길은 기필경 멸망의 길이고 천국에 이를 수 없는 격길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볼 때 옳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가 오랜 역사 속에서 걸어온 그 발자취가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알려주는 그 옛 길을 따라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길이고 필경 사망의 길로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명철이 되는 것이죠. 지금도 성경이 아닌 인간들이 만든 사상과 철학을 진리보다 더 신봉하고 집착하면서 인본주의에 치우쳐서 하나님을 신앙하려고 하는 불건전한 믿음을 가진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지 않습니까? 성경의 진리를 믿지 않고 이 시대의 다수의 사람들의 생각과 다수의 사람들이 옳다고 여기는 가치를 따라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적지 않은 시대입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믿지 않고 인간적으로 해석하고 합리화해서 그릇된 길로 행하면서도 자기들이 지금 그릇된 길로 행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위험천만한 이런 경우들을 봅니다. 결국 모든 믿음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정확하게 판단하실 일입니다. 그때 사람의 보기에 바른 길을 행했지만 필경 그 길이 사망의 길이었음이, 참 믿음과 구원의 길이 아니었음이 모두 드러나게 될 때, 어떤 이들은 그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부끄러움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로 행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과 교리가, 교회가, 올곧게 지켜온 역사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가 진정한 신자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오늘도 성경을 부지런히, 그리고 열심히 이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묵상하고 우리의 길을 거듭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진정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참된 구원과 믿음의 길인지를 진리의 탐조 등을 지켜들고 살피고 또 살피면서 이 죄악으로 어두워져가고 있는 순례의 길을 조심스럽게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의 길은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여기는 길로 그들과 같이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옳다고 말씀하시는 그 길을 역사 속에서 소수의 하나님과 그 말씀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성도들이 걸어간 그 길을 변치 않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다면 나 혼자서라도 그 길을 지키면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들이 참 진리와 믿음에서 벗어나 배도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경고하신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26절을 보겠습니다. 노동자의 욕구는 그를 위하여 일했다. 왜냐하면 그의 입이 그에게 강권했기 때문이다.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노력하는 자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노동으로 인해서 힘들게 수고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열심히 노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 먹고 살기 위한 인간의 본능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노동, 직업에 대해서 무엇인가 대단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의식주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활동을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에게 노동의 의미, 열심히 일을 하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어야 하겠느냐? 믿지 않은 자들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한다면, 그럼 우리에게는 노동의 의미가 뭐냐? 3대 칼빈주의자 중에 한 사람인 화란의 아브라함 카이퍼는 영역주권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국가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만물의 창조주로서의 주권적인 통치를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실현해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보았습니다. 즉 일반 은총의 영역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고 통치되는 곳이라고 카이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더 확대해서 설명을 해준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에게 있어서 직업이란 생계를 위한 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 나아가기 위한 소명의 무대라는 것입니다. 어떤 직업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능력의 범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직업을 가지고 비단 먹고 사는 것만이 최우선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그 직업과 그 직장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실현하고 나타내는 수단으로서 성도는 자기의 직업을 생각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그렇게 감당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업적 소명을 주시고 노동이라고 하는 신성한 가치를 따라 살게 하신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자가 일을 하는 방식과 그 내용과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직업 현장에서 실행하고 실천함으로 그 구별된 삶으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함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직업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고 희생적이고 모범적인 이런 사회생활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정체성을 삶의 현장에서 증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신자에게 직업을 주신, 그 직업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라. 너희의 모든 삶의 목적성이 그것을 지향한다면 이 땅에서 직업을 통해서, 경제적 활동을 통해서 먹고 입고 쓰고 살아가는 모든 것은 너희 아버지가 너희에게 공급하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동의 이유가 단지 먹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잠언의 말씀은 이 진리를 통해서 신자에게 그 이상의 노동의 신성한 가치와 거룩한 의미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직업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수동적이거나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않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내가 이 일을 한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직업과 직장을 그 이상의 자신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사명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지어서 그 직업에 임하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어떤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언제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다. 내가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시선 앞에 있다. 라는 정신을 가지고 노동에 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재능과 은사와 능력에 따라 반드시 나를 세워주실 곳을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자기의 직업을 찾고 문을 두드리고 그곳에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직업적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성도는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직업관이라는 거죠. 신자에게 직업은 노동과 주어진 일들은 가사와 육아는 그냥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그 이상의 의미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고 세상에 보여주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무가치함의 사람은 악을 꾀하고 그의 입들 위에는 불타는 불 같은 것이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불량한 자 이렇게 돼 있죠. 27절에 불량한이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무가치한 이런 뜻이지만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심각한 타락의 상태에 매우 악랄하고 사악한 성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불량한 자의 특징이 뭐냐? 그 입술에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다. 화염 방사기처럼 그냥 불이 뿜어져 나오는 불량한 사람은 맹렬한 불 같은 입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불을 뿜어낸다는 거죠. 잠언은 곳곳에서 이 혀와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거듭 강조해 왔습니다. 지혜와 명철은 곧 말을 통해서 표현되고 나타난다고 할 때 반대로 악랄하고 그 영혼의 불량함 역시 말을 통해서 그 언어에 담긴 포악한 감정을 통해서 쏟아져 나온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불량한 자의 입, 그의 언어는 맹렬한 불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즉, 영혼이 약한 자는 그 입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린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파괴시켜버리고 소멸시킨다는 뜻이죠. 모든 관계를 다 깨뜨리고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악을 행하게 되더라는 거죠. 누가요? 불량한 자의 그의 입이 그렇게 그런 일들을 자행하게 된다. 왜 그럴까요? 그의 영혼이 불량한 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불량한 자, 영혼이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교회 유익과 성도들에게 덕을 세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맹렬한 불과 같은 가시돋친 말로 모든 걸 깨뜨리고 파괴하고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그는 악을 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꾀한다라는 말은 파내다라는 뜻이거든요. 본문에. 그러니까 내면의 악이 이렇게 파헤쳐져 가지고 이 맹렬한 불 같은 말로 이 밖으로 포악한 언어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영혼이 불량한 사람이. 지혜의 말은 맹렬한 불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맹렬한 불과 같은 거친 말로는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온유한 말, 겸손한 말, 덕을 세우는 말이 지혜로운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바른 길로 가게 만드는 말이 참 지혜의 말입니다. 불량한 사람은 말로써 모든 것을 다 허물어버리고 파괴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는 악을 행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의미에서 한 말이라도 그 말이 불이 되어서 사람의 마음이 잿더미가 되도록 만들어버린다면 그 말은 악한 말입니다. 물론 책망과 훈계의 말 또한 잠언은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훈계와 책망의 말을 즐겨 듣는 것이 지혜와 명철을 얻는 첩경이라고 누누이 잠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망과 훈계의 말도 듣기 어려운 말이지만 이것은 맹렬한 불과 같이 영혼을 태우고 소멸시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고 경책하는 말은 사람의 영혼을 태우는 말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 속에 죄를 태우는 말입니다. 훈계와 책망은 영혼을 살리는 말이요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기를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기를 촉구하는 생명의 말입니다. 그런데 불량자의 말은 그저 모든 걸 다 태워버립니다. 자기만 살고자 하는 말입니다. 자신이 지금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기 위한 생명의 책망과 훈계의 말을 하는 사람은 마음으로 울면서 그 말을 하지만 불량한 자는 그 악한 말을 할 때 그것을 즐기면서 그것으로 자기의 존재감과 힘을 드러내기 위해서 맹렬한 불 같은 분노를 담은 말들을 거침없이 쏟아냅니다. 불량한 자의 말은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그러므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말, 영혼을 살리는 말, 참 진리와 참된 믿음에 이르는 말을 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사망의 길로 행하는 이들은 언제나 사망의 말을 하고 생명의 길로 행하는 이들은 언제나 생명의 말을 합니다. 우리의 언어를 항상 깊이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사악함들의 사람은 다툼을 보낸다. 그리고 수다쟁이는 친한 친구를 분리되게 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계속 말에 대한 잠언이 이어지고 있죠. 폐려한 자란 위에 불량한 자와 마찬가지로 사악한 마음을 품은 자를 의미합니다. 불량자는 입술로 불을 내뿜고 그 다음에 폐려한 자는 뭘 일으킨다고요? 다툼을 일으킨다라고 했습니다. 자, 모두 혈기와 분노와 악한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악인에게서 비롯된 말은 그 영혼이 악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모두 불과 같이 타인을 해하거나 아니면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악한 결과를 피할 수 없게 만듭니다. 성경은 불량한 자의 맹렬한 불 같은 말도 또 폐려한 자의 다툼을 일으키는 말도 결국 모두 사악함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악인들이 그렇게 불량하고 패역하며 수다스러운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충분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된 우리가 본의 아니게 악한 의도가 아닐지라도 혹여 우리의 말이 맹렬한 불과 같아서 모두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고 빈번히 지체 간의 갈등과 다툼을 일으킨다면 이것은 깊이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죄의 문제가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하게 우리는 항상 우리의 입술에 재갈을 먹여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덕을 세우는 말, 사람들을 살리는 말, 옳은 말이라도 온유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움직일 수 있는 거룩한 영향력이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성품과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가 진정한 신자예요. 그가 정말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말장이는 친한 벗을 이간시킨다고 했습니다. 말장이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비방하는 자, 속삭이는 자, 불평하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평, 불만, 중상, 비방, 이간을 획책하는 말장이는 험담꾼을 가리키는 것이죠. 언제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비난을 하고 그 말을 공동체 안에 퍼뜨리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가해서 파와 당을 만들고 결국 공동체를 파괴하고 관계를 이간하고 무너뜨리는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보십시오. 자, 이 모든 것이 뭘 통해서 이루어지는 죄악들입니까? 말을 통해서 일어나는 죄악들입니다. 결국 지혜롭지 않은 우리의 모든 말들은 파국적인 결과들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는 언제나 이 사악한 말로 인해서 모든 것이 깨어지고 다투고 파괴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진리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서 분을 품지 않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신자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가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되고 어리석은 말로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기를 성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인격은 결국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그 언어를 어떻게 구사하느냐에 그걸 통해서 다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영혼이 약하고 강팍한 사람은 그의 언어가 그대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영혼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깨달음과 은혜가 그 마음이 충만하면 그의 부드럽고 지혜롭고 온유한 말이 그것을 반영해서 사람들을 진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영혼에 담긴 것이 우리의 말로 표현되는 것임을 안다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우리의 인격이 더 그리스도를 닮아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9절을 보겠습니다. 폭력의 사람은 그의 이웃을 유혹한다. 그리고 그가 그를 좋지 않은 길로 가게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악한 사람은 탐욕이나 증오심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그들을 이용합니다.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진한 사람들을 미혹해서 결국 그들을 악한 길로 멸망의 길로 이끌어들입니다. 참으로 사탄적입니다. 마지막 때의 사탄 마귀가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멸망의 길로 빠뜨리게 한다 그랬죠. 마귀가 이렇게 사람의 영혼과 마음을 장악할 때 악인들은 이렇게 포악함을 행하게 되고 말과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러한 해악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악에서 신자는 돌아서야 되고 이러한 악인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불량한 자, 패려한 자, 강포한 사람 이 본문에 나오는 주어들을 보십시오. 모두 그 영혼들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악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언제나 말과 언어를 통해 악을 드러냅니다. 사람들에게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주고 그들을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악에 깊이 영향을 받고 악에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언제나 덕을 세우고 지혜의 말을 함으로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도록 돕고 격려하고 이끌고 인도해야 합니다. 맹렬한 불, 다툼, 이간, 불선한 길로 인도하는 일은 신자에게서는 공동체 안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길로 행하도록 격려하고 서로 위로해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릇된 길로 행하고 거듭 죄악된 삶을 살아갈 때 지체하지 않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하고 훈계하면서 이 모든 생명의 언어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 사람의 말이 얼마나 중요하면 지혜를 논하는 잠언에서 여러 구절에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제일 많이 하는 행위가 말이기 때문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 가족관계도, 교우관계도, 세상에서도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그것으로 좋은 일을 하기도 하고 가장 많이 우리가 그것으로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것도 다 우리의 입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지혜의 잠언이 이토록 우리의 입술을 다루는 문제를 우리에게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부디 우리 안에 악을 죽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처럼 온유하고 주님처럼 겸손한 말로 우리가 피차간에 덕을 세우는 이런 성도가 되기를 힘쓰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모든 지혜로운 언어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직장 속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우리의 언어들을 그렇게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서 이 공동체 안으로부터 공동체를 모든 악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더욱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오늘도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